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저녁 7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을 위해 28일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 도착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첫날 일정으로 6.25 전쟁 당시 장진호 전투 기념비에 헌화하기 위해 인근 미 해병부대를 방문합니다. 한국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장진호 전투 기념비 헌화를 첫 일정으로 잡은 것은 미한 동맹을 강조하기 위한 상징적인 행보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엔 미한 두 나라 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모임에 참석합니다. 방미 이틀째인 29일에는 백악관에서 환영만찬이 열리고 30일에 미한 단독 정상회담과 확대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문 대통령은 30일 저녁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 새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을 주제로 연설하고 31일 동포 간담회에 참석한 뒤 귀국길에 오릅니다. 유럽연합 EU가 28일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대러시아 경제 제재를 6개월 연장하기로 공식 결정했습니다. EU는 이번 결정이 28개 회원국 만장일치로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EU 지도자들은 지난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의 충돌을 끝내기 위해 체결된 합의를 충분히 존중하지 않았다고 의견을 모으고 제재 연장 반침을 승인했습니다. 이유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합병한 3년 전에 처음으로 러시아에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이어 2014년 4월 이후 9,800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우크라이나군과 친러시아 반군 사이의 충돌이 장기화되면서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거듭 연장했습니다. 홍콩 경찰이 28일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대 약 30명을 체포했습니다. 홍콩의 중국 반환 20주년을 맞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홍콩을 찾을 예정인 가운데 전날인 28일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이날 시위대는 한때 홍콩 반환 기념으로 중국이 선사한 골든 바후니아 상을 점거하기도 했습니다. 시위대는 홍콩 민주화와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인권운동가 류 샤오보의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지난 2009년 중국 당국에 체포된 류 샤오보는 간암 말기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위대는 또 우리는 시진핑이 아니라 류 샤오보를 원한다는 문구가 쓰인 현수막을 골든 바우히니아 상에 걸고 구호를 외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미국이 유엔에서 북한과 시리아, 베네수엘라 정권 등의 책임을 묻는 데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28일 하원 외교위원회에 출석해 이같이 말하면서 이제 국제사회는 미국이 무엇에 찬성하고 무엇에 반대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헤일리 대사는 계속되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시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에 새로운 제재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했다고 말했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또 북한에 대한 압력은 강할수록 좋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인 대부분이 현행 건강보험개혁법, 이른바 오바마 케어를 대체하기 위한 연방상원 공화당 법안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 공영방송인 PBS와 공영라디오 NPR, 여론조사기관 마리스타가 지난 21일부터 25일 사이 성인 1,205명을 대상으로 공동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가운데 단지 17%만 상원이 내놓은 건강보험법안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지지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55%에 달했고 24%는 상원 법안에 대해 충분한 정보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또 이번 조사에서 오바마 케어를 유지하길 원한다는 응답자가 17%, 확대를 원하는 응답자는 46%로 나타났습니다. 또 응답자의 7%는 오바마 케어 축소를 지지했고 25%는 폐기를 지지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7월 14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바스티유 데이 기념행사에 참여한다고 28일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바스티유 데이는 지난 1789년 7월 14일 파리 시민이 바스티유 감옥을 공격함으로써 프랑스 대혁명이 시작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27일 엠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하며 행사에 트럼프 대통령을 초청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두 나라 사이의 강력한 우호관계를 재확인하기를 기대한다며 초청을 수락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나토 정상회의에서 처음 만난 바 있습니다. 세계뉴스 김정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9일 목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인간은 왜 사는가? 이 질문에 다양한 대답이 있겠지만 한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을 드러내고 이를 통해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살아간다. 이런 인간의 욕구를 가장 잘 나타내는 기술이 바로 사회 연결망 서비스가 아닐까 싶은데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줄여서 SNS라고도 불리는 이 사회 연결망 서비스를 통해서 자신의 일상이나 생각을 교류하고 모르는 사람과도 쉽게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SNS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페이스북이 최근 월간 사용자가 20억 명을 넘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다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가운데서도 압도적으로 많은 이용자가 이 페이스북을 이용했습니다. 페이스북은 창업자인 마크 저커버그가 13년 전에 하버드대학에서 학내 연결망으로 고안해낸 것부터 시작했는데요. 지금은 전 세계인을 연결하는 대표적인 사회 연결망 서비스로 발돋움했습니다. 저커버그 최고 경영자는 20억 명 돌파를 자축하면서도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자고 역설했는데요. 세상을 더 가깝게 만들 진전을 많은 사람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원을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타박타박 미국 여행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28도 기록하고 있고요.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의 오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6월 29일 목요일 북한은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1도에서 21도, 낮 최고 기온은 21도에서 31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m로 일겠고요. 서해 북부 앞바다 역시 0.5에서 1m가 예상됩니다. 자, 다음은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21도에서 31도, 신의주 20에서 28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20에서 30도, 함흥 19도에서 30도, 끝으로 청진은 16도에서 24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오늘 첫 곡은 샘 스미스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Like I Can. 그 누구도 나만큼 당신을 사랑할 수 없다는 내용의 노래인데요. 함께 감상해 보시죠. He could be a sinner, arch gentleman. He could be a preacher when your soul is down. He could be a lawyer on a witness stand. But I'll never love you like I can. He could be a stranger, you gave a second glance. It could be a trophy of a one-night stand. It could have your humor, but I don't understand. Cause
never love you like I can, can, can. Why are you looking down all the wrong road? When mine is the heart and the soul to the soul. There may be lovers who hold out their hands, but I never love you like I can, can, can. I never love you like I can, can. A chance encounter of circumstance. Maybe he's a mantra. Keep your mind entranced. It could be the silence in this mayhem. But then again, he'll never love you like I can. I love your demons like devils can. If you're self-seeking, an honest man, and stop deceiving, Lord, please.
Can.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의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네, 베이징에 새로 부임한 테리 브랜스테드 중국 주재 미국 대사가 첫 기자회견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연내 중국 방문 계획을 밝힌 한편 중국 감옥에 있다 얼마 전 병으로 가석방된 반체제 이사 류 샤오버가 해외에서 치료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고요. 극심한 경제난 속에 정권 반대 시위가 지속되어 온 베네수엘라에서 경찰 헬기가 대법원을 공습했습니다. 이어서 취임 1년을 맞는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지지율이 여전히 높은 걸로 나타났는데요. 이 소식 함께 보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새 중국 주재 미국 대사가 수요일 기자회견을 했군요.
예, 화요일 새로 부임한 테리 브랜스테드 중국 주재 미국 대사가 수요일 베이징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향후 업무 계획과 또 최근 양국 현안에 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브랜스테드 대사는 먼저 올 하반기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할 것이라면서 지난 4월 미국 플로리다에서 진행된 회담 이후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두 번째 만남이 연내에 성사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정확한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필리핀과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일대를 순방할 예정이라서 이 시기를 전후로 중국 방문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양국 간 현안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네, 브랜스테드 신임 주중 미국 대사는 경제와 안보 이 두 분야에서 협력을 강조했는데요.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 불균형 문제 그리고 북핵 한반도 현안에 쌓인 과제들을 풀도록 양국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두 나라는 세계의 양대 경제적 강대국이라면서 중국 국민에게 경제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미국 국민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미국과 중국 간 무역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안보 현안에서는 양국이 북한의 위협 등 민감한 문제에 함께 대응해야 한다고 브랜스테드 대사는 덧붙였습니다.
네, 최근 이 석방된 중국의 반체제 인사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브랜스테드 대사는 지난 23일 간암 말기 진단을 받고 8년 6개월 만에 가석방된 중국의 반체제 인사 류 샤오보에 대해서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는지 알아보겠다면서 다른 곳, 외국에서 치료받을 기회를 갖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월요일에 미국 정부는 가석방 상태인 류 샤오보를 완전 석방하라고 요구했는데요. 이 류 샤오보는 지난 1989년 태난먼 광장에서 벌어진 대규모 민주화 운동을 주도한 인물 가운데 한 명으로 11년형을 받고 지난 2009년에 수감됐습니다. 중국의 민주화 그리고 인권 향상을 위한 비폭력 투쟁을 이끈 공로를 인정받아서 지난 2010년에는 노벨 평화상도 받았습니다.
네, 자, 새 주중 미국 대사의 기자회견에 대한 중국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브랜스테드 대사가 류 샤오보의 해외 치료를 희망한 데 대해서 중국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수요일 정례 브리핑에서 류 샤오보는 중국의 국민이다. 복역 중인 우리 국민의 문제를 다른 나라와 논의할 필요가 있느냐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루 대변인은 이어서 미국 대사의 중요한 직무는 상호 이해와 신뢰를 증진하는 것이라면서 류 샤오보의 건강과 치료는 미국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중국의 언론은 이 새 미국 대사 부임 회견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 관영 매체들은 무역과 북핵 대응 등의 미국과 중국의 협력을 강화하자는 발언에만 초점을 맞춰서 전했는데요. 신화통신은 브랜스테드 대사가 두 나라는 세계 양대 경제적 파워라면서 중국의 위상을 평가한 발언을 기사 첫머리에 뽑고 향후 긍정적으로 전망했습니다. 반면에 류 샤오보의 해외 치료를 희망한 이 브랜스테드 대사의 언급은 일절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이 브랜스테드 대사가 중국의 국민들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특별히 노력하고 있다고요?
예, 브랜스테드 대사가 이 화요일 공식 부임에 맞춰서 중국인들에게 보내는 영상 메시지를 현지 인터넷 사회 연결망인 웨이보에 올렸는데요. 1분 30초짜리 이 영상에서 주중 대사로 일하게 돼서 아주 흥분된다면서 중국 인민과 함께 미국과 중국의 관계의 미래를 만들어가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달 초 중국 주재 미국 대사대리가 파리 기후변화협정 탈퇴를 결정한 미국의 입장을 중국 측에 통보할 수 없다면서 돌연 사퇴한 뒤에 중국에서 미국 정부를 대표하는 이 자리가 비어 있었는데요. 새 대사가 부인과 함께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그동안의 작은 혼란이 잦아드는 분위기입니다.
네, 사실 이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대사 지명을 받을 때부터 중국에서는 좋은 반응이 있었죠.
예, 맞습니다. 이 브랜스테드 대사는 아이오와 주지사 출신인데요. 지난 1985년 허베이성 정딩현 서기 자격으로 아이오와를 방문했던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인연을 맺기 시작한 오랜 친중국파 인사입니다. 이후 6차례나 중국을 다녀오고 또 시 주석도 아이오와를 찾으면서 30년 넘게 교류를 해왔는데요. 지난해 12월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브랜스테드 지사를 새 정부의 중국 대사로 내정한 사실이 알려지자 중국 외교부가 브랜스테드 대사는 중국민의 오랜 친구였다면서 즉각 환영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정권 반대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베네수엘라에서 혼란이 더욱더 커지고 있다는 내용이네요.
네, 수요일 베네수엘라 대법원과 내무부 청사 등 주요 정부기관에 대한 공격이 잇따라서 발생했습니다.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은 경찰 헬리콥터가 대법원을 폭파하려고 수류탄 두 발을 떨어뜨렸지만 불발됐다면서 이번 사건을 테러로 규정하고 테러 조직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당시 법원이 휴정 중이어서 인명피해는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경찰 헬기가 테러를 했다는 게 쉽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예, 이 당국은 경찰 헬기가 괴한에 탈취됐다고 설명했는데요. 실상은 경찰관이 이 헬리콥터를 직접 몰고 공격을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공격을 주도한 오스카 페레스라는 이름의 경관은 인터넷 사진 동영상 공유 서비스인 인스타그램에 올린 메시지에서 우리에게 두 가지 선택이 있다. 우리의 양심에 의해서 내일 심판을 받거나 오늘 당장 이 부패한 정부에서 해방되는 거라면서 이번 공격은 나라를 구하기 위해 감행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영상에는 이 전투복 차림의 남성 4명이 M16 소총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이 함께 보였습니다.
네. 자, 어쩌다가 이 경찰관이 정부기관을 공격하는 상황이 된 걸까요?
예, 이 세계 1위의 원유 매장량을 바탕으로 한때는 남미 최고의 부자 나라로 꼽혔던 이 베네수엘라는 최근 몇 년간 국제 유가 폭락, 그리고 정부의 외환 통제 정책, 최악의 물가 상승으로 극심한 경제난을 겪고 있습니다. 식량과 생활 필수품 부족 사태에 반발한 시민들이 지난해부터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올 3월 이후에만 이 시위 과정에 70명이 사망한 걸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경찰과 공무원 등도 이 정권 반대 시위에 속속 동참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자, 이번 사건을 테러로 규정한 베네수엘라 정부, 이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고요?
예, 마두로 대통령은 국영 방송과의 대담에서 이번 사건이 전국에서 확산되는 쿠데타 시도의 하나로 보인다면서 즉각 대공 방어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마두로 대통령은 또 이 공격범이 미구엘 로드리게스 토레스 전 내무장관 밑에서 헬기 운전사로 일한 적이 있다면서 토레스 전 내무장관과의 연루 가능성을 암시했습니다.
네. 자, 베네수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혼란에 대해서 미국 정부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예, 미국 정부는 이 베네수엘라 정권의 강압 통치에 대해서 꾸준히 경고해왔습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지난 4월에 마두로 정부는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면서 반대자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국민 의사표시를 위한 시위를 막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또 미국 정부는 베네수엘라의 정세를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곧 취임 1주년을 맞는다고요?
네,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오는 6월 30일로 취임 1년을 맞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취임 후 강력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마약에 연루된 정황만으로 용의자를 사살할 수 있는 권한을 경찰 그리고 일부 지역 민병대 등에 부여했는데요.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는 이런 식으로 즉결 처형된 사람이 지금까지 7천 명이 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달에는 이슬람 무장 반군들을 진압하기 위해서 남부 민다나오 섬 일대에 계엄령을 선포했는데요. 반군과의 전투 과정에서 지금까지 400여 명이 사망한 걸로 알려져서 또다시 인권 침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도 필리핀 국민의 대다수는 여전히 두테르테 대통령에게 높은 신뢰를 보이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필리핀 국민의 대다수는 두테르테 대통령 정부를 지지하는 걸로 나타났는데요. 지난 4월에 현지 여론조사기관인 소셜 웨더 스테이션스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두테르테 정부에 대한 필리핀 국민의 지지도는 75%였습니다. 지난 5명의 필리핀 대통령들 가운데 이런 지지를 받은 대통령은 직전 대통령인 베니그노 아키노 전 대통령이 유일합니다. 같은 여론조사기관이 3월에 실시한 조사에서는 필리핀 국민의 66%가 두테르테 대통령의 이 마약과의 전쟁을 지지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두테르테 대통령은 거친 막말과 이 돌출 행동 때문에 종종 구설에 오르고 있는데요. 최근에도 막말 때문에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이 남부 민다나오 섬 일대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이슬람 반군들에 대한 강경 진압 의지를 강조하면서 계엄군 병사들이 현지 여성들을 성폭행해도 좋다는 이런 막말에서 물의를 빚기도 했고요. 또 취임 초 바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필리핀 정부의 인권 침해 우려를 제기하자 심한 막말에서 국제사회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필리핀 국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범죄를 자행하면 처형하는 등 강력한 두테르테식 국정운영에 매우 만족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그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은 오랜 우방인 미국과는 거리를 두고 또 친중국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필리핀의 여론은 어떻습니까?
네, 지난달 필리핀 여론조사기관인 펄스아시아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필리핀인의 63%는 중국을 신뢰하지 않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미국에 대한 신뢰도는 79%에 달했는데요. 하지만 이런 필리핀 국민의 정서와는 달리 두테르테 대통령은 전통적인 우방국인 미국과는 거리를 두면서 친중국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두테르테 대통령은 오는 2022년 퇴임 전까지 1670억 달러 규모의 국가기관시설 건설을 기획하고 있는데요. 필리핀 일각에서는 두테르테 대통령이 지난해 중국 정부로부터 240억 달러 상당의 지원과 투자를 약속받은 것에 대해서 실리적인 외교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인데요. 김현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네, 상원 공화당 지도부가 오바마 케어 대체 법안 표결을 다음 달로 미뤘습니다. 법안 통과에 필요한 지지를 모으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미 연방대법원이 수요일부터 여름 휴회에 들어갔는데 지난 회기 어떤 소송들이 다뤄졌고 또 다음 회기에는 어떤 사안들을 다루게 될지 정리해봅니다. 또 이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미국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했다는 소식도 알아봅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상원 공화당 지도부가 원래는 이번 주 안에 이 오바마케어 대체 법안을 표결에 붙일 계획이었는데요. 다음 달로 표결을 미뤘다고요?
그렇습니다. 법안 통과에 필요한 표를 모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 독립기념일 휴가가 끝난 뒤로 표결을 미룬다고 밝혔는데요. 이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대표는 더 많은 지지를 얻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re going to continue the discussions within our conference. On the differences that we have, that we're continuing to try to litigate.
공화당 의원들 간의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 논의를 계속하겠다는 건데요. 최소한 50명의 지지를 얻기 위해 계속 노력 중이라는 겁니다. 현재 상원은 공화당 내 민주당 의석 비율이 52-48인데요.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공화당 의원 52명 가운데 5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이탈표를 두 표만 허용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이미 최소한 6명이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관련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의원들에게 전화를 거는 등 지지를 모으기 위해서 상당히 애썼는데요. 이렇게 표결이 연기된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네,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화요일 오바마 케어 대체 법안 논의를 위해서 52명의 공화당 의원 전원을 백악관으로 초청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케어가 붕괴하고 있다면서 이를 대체할 건강보험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This will be great if we get it done and if we don't get it done it's just going to be something that we're not going to like.
오바마 케어 대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면 무척 좋은 일이라는 건데요. 그렇지 못하면 원치 않는 것을 갖게 된다면서 미국인들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을 할 기회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지난달에 통과된 법안은 하원의 법안은 민주당 의원 전원이 반대한 가운데 공화당 의원들만의 힘으로 가까스로 통과가 됐는데요. 상원 법안 역시 같은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민주당 소속 상원 의원들은 모두 반대표를 던질 예정입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대표는 새 법안이 상원에서 표결에 붙여지는데 실패한 원인은 간단하게 말해서 미국인들이 싫어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가치를 반영하는 법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이 민주당 의원들이 공화당과 협력할 의사가 있는지요?
네, 슈머 대표는 그럴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조건을 내걸었는데요. 슈머 대표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First, abandon tax breaks for the wealthy. Abandon cuts to Medicaid. Abandon repeal.
부유층을 위한 세금 감면과 메디케이드 삭감을 포기하고 오바마 케어 폐지 노력을 단념하란 겁니다. 오바마 케어는 이 보험 가입자들을 위한 연방 지원금 재원 조달을 위해서 이자나 주식 배당, 부동산 매매 등으로 발생하는 순 투자 소득의 3.8%의 세금을 부과했는데요. 이는 주로 부유층이 내는 세금입니다. 자, 그리고 메디케이드는 빈곤층을 위한 의료 보장 제도를 말하는데요. 원래 메디케이드는 빈곤층 주민 가운데서도 노인이나 임신한 여성, 장애인 등 일부만 대상으로 했는데 현행 오바마 케어 아래서는 그 대상이 일정 소득 이하의 주민들로 크게 확대됐습니다.
네. 자, 슈머 대표가 지적한 이 부유층을 위한 세금 감면이나 메디케이드 지원 축소, 이 부분은 공화당이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내용인데요. 하원 법안이나 상원 법안이나 바로 이런 내용이 골자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상원 법안과 지난달에 통과된 하원 법안은 이 핵심 내용이 비슷한데요. 오바마 케어의 보험 가입 의무 조항, 부유층에 부과했던 세금 조항을 없애고 메디케이드에 대한 연방 지원금을 점차 줄여가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연방정부 보조금 지급 기준이 다르지요. 하원 법안은 나이를 기준으로 하지만 상원 법안은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네. 자, 이런 공화당의 오바마 케어 폐지 노력에 대해서 미국인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론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최근 정치 전문 인터넷 매체 폴리티코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상원 공화당 지도부가 발표한 오바마 케어 대체 법안을 지지한다고 밝힌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38%에 불과했습니다. 반대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45%에 달했는데요. 지지 정당별로 차이가 컸습니다. 공화당은 60%, 절반 이상이 지지한다고 한 반면에 민주당원은 25%만이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NPR 방송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는 더 부정적인데요. 전체 응답자의 17%만이 상원의 오바마 케어 대체 법안을 지지한다고 밝혔고요. 반대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55%에 달했습니다. 또 오바마 케어의 축소나 폐기를 원한다고 밝힌 응답자는 약 30%에 불과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석 달간의 긴 여름 휴회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10월이 돼야 다시 문을 열게 될 텐데요. 이번 회기 이 대법원에서 어떤 사안들이 논의됐고 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자 우선 이번 회기는 연방대법원의 일종의 변환기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법관 8명으로 시작했던 회기가 9명으로 마무리됐고 대법원의 성향이 보수 방향으로 다시 회기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4년 사망한 앤터니 스켈리아 대법관의 후임으로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지난해 메리 갈랜드 판사를 지명했지만 상원에 장악한 공화당 의원들이 인준 절차를 밟는 걸 거부했는데요. 대통령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대법관 후임은 차기 대통령에게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자, 만약 민주당의 대선 후보였던 클린턴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했다면 진보 성향의 갈랜드 판사가 대법관 인준을 받을 수도 있었을 텐데요. 하지만 공화당의 대선 후보였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4월 보수적인 성향의 닐 고사치 판사를 새 대법관으로 지명했습니다.
네, 이 고사치 지명자가 대법관 인준을 받게 되면서 대법원이 5-4로 보수 쪽으로 다시 기울게 된 거죠?
맞습니다. 자, 그런데 고사치 대법관은 예상보다 더 보수적인 자세를 보이고 이 심리나 판결문 작성에도 꽤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49살로 대법관 중 가장 나이가 젊은 고사치 대법관은 취임 후 석 달 동안 7차례 소견서를 작성했는데요. 바로 앞서 취임한 엘레나 케이건 대법관이 취임 후 2년 동안 쓴 횟수와 같다고 합니다. 고서치 대법관은 또 대법관 중에서도 가장 보수적인 성향으로 알려진 클라런스 토머스 대법관과 세뮤얼 얼리토 대법관과 같은 기조를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 회기 동안에 대법원이 어떤 소송들을 다뤘는지 살펴볼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관련 행정명령에 대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민 관련 행정명령은 국민 대다수가 무슬림인 6개 국가 출신의 미국 입국을 90일 동안 금지하고 난민 수용을 120일간 중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요. 특정 종교에 대한 차별이라는 논란이 일면서 법원의 제동으로 시행이 들어가지 못한 상황이었죠. 연방대법원은 월요일 이 행정명령의 위헌 여부에 대한 소송을 다음 회기에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그때까지 행정명령의 상당 부분이 효력을 발휘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네. 자, 하지만 이 일부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은 여기에 불만을 나타냈다고요?
예, 앞서 보수적이라고 말씀드린 고사치 대법관과 토마스 대법관, 얼리토 대법관 등 세 명이 이 행정명령의 일부가 아니라 완전한 시행을 주장했습니다. 이들 대법관은 동성결혼과 관련한 소송에서도 보수적인 태도를 보였는데요. 이 동성 부인이 출산한 아기의 출생신고서에 이름을 올리기 원한 여성과 관련한 소송에서 다수의 대법관은 여성의 손을 들어줬지만 이들 보수 대법관은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10월에 문을 여는 다음 회기에는 어떤 소송을 심리하게 될까요?
네,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동성애 부부에게 결혼식 케이크 판매를 거부한 이 콜로라도 주의 케이크 가게 주인과 관련한 소송을 다음 회기에서 다루기로 했고요. 편파 논란이 겪은 위스콘신 주의 선거구 획정 문제도 다룰 예정인데요. 이 소송은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이 선거구를 바꿀 수 있는 변수가 될 수 있다 보니까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이번 회기를 마치고 이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이 은퇴할 것이다라는 말도 있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 이 80살이 넘은 고령인 케네디 대법관이 전 서기관들과 회동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은퇴를 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왔는데요. 하지만 은퇴 발표는 없었습니다. 이 케네디 대법관은 원래 보수 성향이지만 동성혼 합법화 문제 등 여러 중요한 결정에서 진보 판사들 편에선 이해가 있는데요. 따라서 다음 회기에서도 이 케네디 대법관의 선택이 대법원의 판결을 좌우할 가능성이 큽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다는 소식이네요.
그렇습니다. 올해 미국의 연간 성장률을 2.1%로 수정해서 발표했는데요. 지난해보다는 나은 거지만 지난 4월에 발표했던 2.3%보다는 0.2%포인트 내려간 겁니다. IMF는 또 내년 미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 역시 2.5%에서 2.1%로 0.4%포인트 낮췄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전망치를 낮춘 이유가 뭔가요?
네. IMF는 불확실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IMF의 앞선 전망은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에 기반을 둔 것이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선거운동 당시부터 미국 경제를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 세금을 삭감하고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말해왔지요. 또 고속도로와 교량 등 기간산업에 투자하겠다고 했는데요. 이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지 5개월이 다 됐지만 이런 면에서 별다른 진전이 없었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췄다는 게 IMF의 설명입니다.
네, 이 트럼프 행정부는 규제 완화로 연간 경제 성장률을 3%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말해왔는데요. 이번 IMF 조치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미국 재무부 대변인은 행정부가 미국과 세계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면서 IMF가 이런 행정부의 광범위한 정책 목표를 지지하는데 감사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IMF는 트럼프 행정부가 말하는 3% 달성이 힘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이미 미국의 일자리 시장이 완전 고용 상태고 베이비붐 세대, 그러니까 이 전후 출산율 급증 시기에 태어난 미국인들이 은퇴하고 있고 또 생산성이 둔화하고 있기 때문이란 겁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타박타방 미국 여행이 방송됩니다.
타박타박 미국 여행.
안녕하세요. 타박타박 미국 여행 박영수입니다. 미국에서는 대통령 부인을 가리켜서 First Lady of United States라고 합니다. 글자 그대로 미국의 첫 번째 여성, 최고의 여성이란 뜻인데요. 각 주를 대표하는 주지사의 부인도 First Lady라고 합니다. 주 전체를 대표하는 첫 번째 여성, 최고의 여성이란 뜻이겠죠. 현재 미국 동부에 있는 메릴랜드 주지사는 래리 호건 지사인데요. 이 주지사의 부인, 그러니까 메릴랜드의 퍼스트 레이디가 바로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주지사 관저에 부추도 심고 깻잎도 심는 토종 한국인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유미 호건 이 여사 덕분에 메릴랜드 주민들에게 한국은 꽤나 친근한 나라가 되고 있다는데요. 네, 타박타박 미국 여행 오늘은 미국 50개 주 최초로 한국계 주지사 부인을 배출한 미국 동부 메릴랜드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메릴랜드는 미국의 동쪽 대서양과 마주하고 있는 곳입니다. 저희 VOA 방송국이 있는 수도 워싱턴 DC와는 자동차로 1시간 정도면 오가는 아주 가까운 곳인데요. 메릴랜드 주의 면적은 약 3만 2천 제곱킬로미터, 북한의 4분의 1 정도 되고요. 하지만 인구는 약 600만 명 정도로 인구 밀도 면에서는 전국 5위인데요. 그만큼 뭔가 이 사람 살기 좋은 점이 있다는 얘기일 듯도 한데요. 메릴랜드주 관광 관련 책을 다수 저술한 메릴랜드 관광청 소속의 작가 짐 마이어 씨 설명 먼저 들어보시죠.
Maryland's been called America in miniature for almost 100 years.
메릴랜드는 미국의 축소판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거의 100년 가까이 그렇게 불리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메릴랜드는 미국의 모든 게 다 있는 곳이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메릴랜드는 한쪽에는 산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바다가 있습니다. 더구나 하루면은 충분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에 있죠. 제법 가깝거든요. 정말 아름다운 만도 있고요.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메릴랜드는 섬도 많습니다. 물론 큰 도시들도 있고 농촌도 있죠.
사람 사는 일 경제적인 것도 꽤나 중요한데 그렇다면 경제는 어떨까요? 메릴랜드주는 이 50개 주 가운데서 꽤나 잘 사는 주에 속합니다. 지난해 나온 2015년 조사에서는 메릴랜드의 가구당 소득 중간값이 7만 달러를 넘어서 가장 잘 사는 주로 뽑히기도 했는데요. 메릴랜드에서 20년 넘게 거주한 터줏대감인 이 사회학자 김병대 박사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일단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미국에서도 잘 사는 주에 속합니다. 이제 어떤 조사에 의하면은 이제 가장 이제 잘 사는 주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일단 워싱턴 DC 그 수도가 가까이 있고 한쪽에는 바다고 한쪽에는 이제 산으로 붙어 있어서 여러 가지 산업이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 좀 잘 사는 편이죠.
네, 앞서 소개해드린 메릴랜드주의 퍼스트 레이디 유미 호건 여사도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요.
저희 메릴랜드는 지리적으로 워싱턴 DC와 뉴욕도 이쪽으로 지나갈 수 있고 볼트마가 저희의 굉장히 큰 항구도 있고 저희 메릴랜드는 방위산업과 우주공업산업 관련 기술 그다음에 행정 업무 등에 중점을 주고 있다고 할 수 있고요. 생명공학연구소 들이도 많고 국립보건소 NIH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워싱턴 DC로 출퇴근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메릴랜드 주민들 가운데서는 연방정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도 상당수고요. 고학력 전문직 종사자들도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라고 합니다. 메릴랜드 관광청의 짐 마이어 씨는 또 메릴랜드는 이 다양성을 정말 존중하는 곳이라고 강조하는데요.
Incredibly. I mean, you know, African American, Caucasian, Asian.
놀랄 만큼 매우 다양합니다. 흑인, 백인, 아시안, 중남미계, 유럽인. 정말 멜팅팟, 인종의 도가니죠.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서 사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인 사회도 있고요. 한국인 사회 등등 매우 다양한 곳입니다.
네, 멜팅팟. 요즘은 샐러드 볼이라고도 하는데요. 어쨌든지 다양한 인종, 다양한 사람들이 다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걸 말하죠. 김병대 박사의 설명도 들어보시죠.
메릴랜드는 인종적으로 굉장히 다양합니다. 왜냐하면은 동쪽으로는 유럽하고 아프리카가 가깝고요. 서쪽으로는 물론 대륙이긴 하지만은 달레스나 이런 쪽에서 아시아로 가는 비행기도 많이 있습니다. 남미로도 많이 가고요. 이것도 아무래도 미국의 수도에 가깝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여러 그 인종들이 많이 모여듭니다. DC는 아무래도 거주하기 있는 것보다는 행정도시니까 주로 이제 그 근교인 그 메릴랜드에 많이 살지요.
네, 현재 메릴랜드는 백인이 60%, 흑인이 30%, 아시안이 70% 정도로 다양한 인종 분포를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이 메릴랜드주는 그 어느 주보다 다른 문화, 다른 인종들에게 우호적이고 관대한 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릴랜드는 미국 역사상 최초의 한국계 주지사 부인을 배출한 곳이라는 수식어도 갖게 됐는데요. 유미 호건 여사의 얘기 직접 들어봤습니다.
폴스레디가 되고 나서 번째 미국 이민 처음으로 코리안 폴스레디 50주에 생겼고 그 다음에 또 멜란드로서는 역사상 최초로 에시안 폴스레디 많은 수식어가 붙었어요. 저희가 또 이렇게 관저로 이사를 와서 최초로 또 김치냉장고를 들여왔고 저희 셰프들에게 또 한국 요리를 가끔씩 또 가르쳐요. 재밌는 것은 그 전에는 미국 그 페퍼 그런 거를 자기네들 스파시 할 땐 좀 썼는데 요즘은 한국 고춧가루 제 거. 여기저기 다 넣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앞에 관저에다가 제가 한국 고추.
네, 유미 호건 여사는 지금도 이 주지사 관저에 깻잎이며 고추며 부추 같은 걸 심어 먹는다고 하는데요. 영락 없이 한국의 여인들에게서 들어볼 수 있는 이야기들이죠. 네, 타박타박 미국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메릴랜드는 역사가 상당히 오래된 주입니다. 미국이 영국과 독립을 선언했을 때 13개 주 가운데 하나였고요. 또 남북전쟁 당시에는 북군 편에 서서 흑인, 노예들의 자유를 위해 싸운 주기도 합니다. 김병대 박사 설명입니다.
메릴랜드는 그 다른 주에 비해서 역사가 많이 깊습니다. 독립할 때부터 그 처음 독립을 할 때 13개 주 중에 하나고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원래 메릴랜드가 종교 박해를 피해서 유럽에서 온 사람들이 많이 정착을 했고요. 그 자유노예라고 그러죠. 네. 해방된 노예들이 메릴랜드에 많이 정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보거나 인종적으로 보거나 굉장히 포용하는 그다음에 차별이 없는 그런 주에 속합니다.
네, 듣고 계신 이 곡 아마 많이들 익숙하실 것 같은데요. 미국의 국가, 더 스타 스팽글드 배너라는 곡입니다. 그런데요, 이 국가가 탄생한 곳도 바로 이 메릴랜드의 볼티모어라는 곳이라고 하네요. 짐 마이어 씨의 도움말입니다.
미국의 국가가 만들어진 곳도 메릴랜드 볼티모어죠. 메릴랜드는 영국과 독립 전쟁을 벌인 13개 주 가운데 하나인데요. 메릴랜드 출신 변호사이자 시인이었던 프랜시스 스콧 키도 그때 볼티모어에서 벌어진 전투의 협상 대표로 참여했는데 새벽에 바람에 휘날리는 성조기를 보면서 영감을 얻어서 쓴 시가 바로 오늘날 미국의 국가가 된 겁니다.
네, 타박타박 미국 여행 오늘은 메릴랜드주 얘기 들려드렸습니다. 저는 박영서였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서 English with you가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여러분, this is Jennifer Yu with English with You.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표현은 on the house, on the house입니다. 그럼 오늘의 대화를 들어보면서 on the house가 무슨 뜻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You won't believe what just happened.
What happened?
The restaurant manager said that our dinner was on the house.
What? Really? So our dinner was free? Why?
He said we were the 100th customer, so that's why our dinner was on the house.
오늘 본문에서 저는 제이슨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계산을 하러 다녀온 제이슨이 제게 You won't believe what just happened. 너 지금 일어난 일을 믿지 못할걸? 이라고 하자 저는 What happened? 무슨 일인데? 라고 묻습니다. 이어서 제이슨은 The restaurant manager said that our dinner was on the house. 글쎄, 식당 매니저가 오늘 우리가 먹은 저녁은 서비스래. 라고 하자 저는 What? Really? So our dinner was free? Why? 뭐? 정말? 우리 저녁이 공짜라고? 아니, 왜? 라고 궁금해합니다. 제이슨은 미소를 지으면서 He said we were the 100th customer. So that's why our dinner was on the house. 우리가 100번째 손님이라서 서비스로 공짜로 해준 거야. 라고 합니다. Now keep today's expression on the house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You won't believe what just happened.
What happened?
The restaurant manager said that our dinner was on the house.
What? Really? So our dinner was free? Why?
He said we were the 100th customer, so that's why our dinner was on the house.
Today's expression is on, O-N, on the house, H-O-U-S-E, house, on the house. If something is on the house, it means something is given away free by a merchant. On the house는 주인이 내다, 손님에게 서비스로 공짜로 주다 라는 뜻입니다. 이 표현은 음식점이나 호텔처럼 서비스와 관련된 상황에서 자주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이슨이 제게 식당 매니저가 저녁 식사를 서비스로 해줬다고 말합니다. The restaurant manager said that our dinner was on the house. 라고요. Now let me give you an example sentence. This dessert is on the house는 이 후식은 서비스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Here is another example. After Jane complained to the restaurant manager about her order coming out too late, he took her order off the bill and told her it was on the house. 라는 문장은 제인이 주문한 음식이 너무 늦게 나온다고 식당 매니저에게 불평하자 매니저가 서비스로 음식값을 받지 않겠다고 했어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Now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You won't believe what just happened.
What happened?
The restaurant manager said that our dinner was on the house.
What? Really? So our dinner was free? Why?
He said we were the 100th customer, so that's why our dinner was on the house.
Let's review. If something is on the house, it means that something is given away free by a merchant. On the house. On the house. On the house. Now try using this expression on your own.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Sing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글렌 한세드의 When Your Mind's Made Up 이미 당신의 마음이 정해졌다면 이라는 노래 전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이 방송됩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be at your door when there's nothing worth running for. When your mind's made up, when your mind's made up, there's no point trying to change it. When your mind's made up, when your mind's made up, there's no point trying to stop it. You see, you're just like everyone when the shit falls. All you wanna do is run away and hide all by yourself.
VO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 고위 관리들은 최근 워싱턴에서 중국 관리들과 외교 안보 대화를 가졌습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4월 마랄라고에서 출범시킨 대화의 첫 번째 모임이었습니다. 미국의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언론 브리핑에서 두 나라 모두가 관련된 안보 이익의 협력 확대 가능성과 서로 큰 차이를 보이는 분야를 다루는 문제에 있어서 이번 회담이 생산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이 제기하는 안보 위협은 이번 회담에서 가장 중점적인 의제였습니다. 미국은 이를 국가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위협으로 보고 있습니다. 틸러슨 국무장관은 중국 관리들에게 동북아 지역의 안보 위협이 더욱 고조되는 것을 막으려면 북한 정권에 더 큰 경제적, 외교적 압력을 가하는 책임이 바로 중국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서도 솔직한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 틸러슨 국무장관은 미국의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며 우리는 전방을 군사화하거나 국제법이 허용하지 않는 지나친 해상 권리를 요구함으로써 현 상황을 바꿀 의도는 없으며 항해와 비행의 자유를 지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중국이 분쟁을 평화적으로 그리고 해양법에 관한 유엔 협약 등 국제법 원칙에 따라 해결할 용의를 나타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대화에서 두 나라는 또 테러리즘으로 인한 국제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협력을 늘리기로 합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은 인권과 보편적 가치를 옹호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중국의 인권 기록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데 주저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자신은 중국 관리들에게 이 문제에 대해 솔직하고 직접적인 입장으로 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두 나라가 추가적인 협력 분야를 위한 행동 계획에 합의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건설적이고 결과 중심적인 양국 관계를 실천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800-29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01-800-500-12345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